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오늘 현재 수도 워싱턴 DC를 포함한 47개 주에서 1,660여 명의 누적 확진자가 확인됐고 이 중 41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릴랜드와 오하이오주, 켄터키주는 처음으로 주 전역에 휴교령을 선포했습니다. 또 뉴욕주와 버지니아주 등 여러 곳에서 지역별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은 브로드웨이 극장 41곳이 한 달간 문을 닫기로 했고 캘리포니아주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놀이시설 등이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문을 닫습니다. 스미소니언 연구소는 국립항공우주박물관 등 워싱턴 시내 20개 시설을 내일부터 잠정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프로야구 MLB는 시범 경기를 취소하고 정규 경기 시작을 최소 2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미 프로농구 NBA와 북미 프로 아이스하키 리그도 어제부터 정규 경기를 모두 중단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120개 나라에서 13만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4,9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약 8만 1,000명, 사망자는 3,100여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어제 신규 감염 사례가 8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1만 5천여 명의 확진자와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란은 1만 명이 넘는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5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독일에서는 2,000건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한국과 중국 등에서 유럽으로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완치 사례가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이날 110명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되고 177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본부는 이어 이날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900여 명이고 이 중 510명이 격리 해제됐으며 72명이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전체의 90%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은 정부 세종청사와 서울 콜센터 직원 등의 집단 감염 사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의 부인 소피 그레고어 트리도 여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총리실은 어제 성명에서 그레고어 여사가 당분간 격리될 것이며 그녀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며 모든 예방 조처를 하고 있으며 증상은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총리실은 트리도 총리도 14일간 자가 격리를 할 것이며 현재 아무런 증상이 없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리도 총리가 총리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며 대국민 연설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캐나다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150여 명이고 이 중 한 명이 숨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전화통화를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도쿄 하계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투명한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정부가 자국 내 대규모 행사 취소를 촉구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국경 통제 조치를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통화 뒤 자신의 트위터에서 완성된 지 얼마 안 된 올림픽 경기장은 훌륭하다며 아베 총리는 놀라운 일을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며 일본에는 많은 선택권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군의 북부 사령관은 북한이 성능 개선된 ICBM 시험 발사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이어 포병부대 훈련을 참관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이번 회기 논의를 전격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도 연기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오후에 평안도와 함경도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1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의 빠른 발전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성능이 개선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로버트 슈퍼 미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12일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빠른 발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The specific concern is that such delay could create security risks for the United States.
슈퍼 부차관보는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1 회계연도 미사일 방어 관련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기술 개발이 지연되는 가운데 북한의 ICBM 위협이 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면 미국의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방어가 매우 잘 되고 있지만 적대국의 위협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화할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런스 오셔너시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현재의 미국은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oday I can defend against the rogue nation threats that are current, for example, in North Korea.
다만 현재 미국의 가장 큰 숙제는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차세대 미사일 요격체 도입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이 성능이 개량된 ICBM의 시험 발사 준비를 마쳤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오셔너시 사령관은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말 새 전략 무기를 언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새 무기가 무엇이 될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최근의 엔진 시험은 북한이 보다 성능이 개량된 ICBM 시험 발사를 할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ICBM으로 미국을 계속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힐 미국 미사일 방어국장은 이날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다양화된 탄도미사일 역량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도로와 이동식 발사대, 잠수함 발사체계 등을 통해 다양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해왔고 탄도미사일과 관련 기술들을 다른 나라에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 본토와 역내 배치된 미군, 동맹과 우방들을 위협하는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노력까지 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또다시 포병부대 사격훈련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이달 들어 벌써 세 번째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평양을 오래 비워두고 연일 군사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인민군 제7군단과 제9군단 소속 포병부대들의 포사격 대항 경기를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7군단은 함경남도와 동해안을 담당하고 있고 9군단은 함경북도에 주둔하면서 국경지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구체적인 훈련 장소를 밝히지 않았지만 바닷바람 세찬 훈련장에서 이루어졌다고 전해 사격이 해안가에서 진행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북한 매체가 전한 김 위원장의 군사 행보는 이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과 9일 각각 강원도 원산 부근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전선 장거리 포병부대들의 초대형 방사포 등 발사 훈련을 지도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초강력 방역 조치에 나서며 막대한 경제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열흘 넘게 평양을 비운 채 함경도와 강원도 동해안 일대 포병부대 훈련을 참관하고 있는 데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훈련이 통상적 수준의 동계 훈련이라면서도 김 위원장이 이 같은 행보의 배경에 대해선 엇갈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한 합동 군사 훈련도 취소되는 마당에 북한이 연일 병력을 동원한 훈련을 벌이는 것으로 미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북한에선 아직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
만약에 북한 전역에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다면 대규모 병력 동원을 하는 군사 연습을 할 수 있겠는가? 거기는 이제 조기에 그 셀프 봉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차단이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고유환 교수는 김 위원장이 이딴 포병부대 훈련 참관은 북한의 열악한 교통 사정 때문에 최고 지도자가 한번 현지 지도에 나서면 주변 지역을 함께 돌아보도록 일정을 짠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는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도 보였던 최고 지도자의 현지 지도 패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행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마당의 소비재 물가가 폭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미뤄 북중 국경 밀무역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북한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 수준 퍼져 김 위원장이 동계훈련 참관을 명분으로 일시적으로 평양을 떠나 있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북중 국경의 밀무역,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접촉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창궐해 있었는데 그것이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닌가.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평양 자체도 자기한테는 불안하니까 일단은 피신한 거 아니겠느냐. 뭐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북한에서 설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런 감염병에 민감하지 않은 점을 북한 당국이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 주민들 가운데 소화기나 호흡기 만성질환자들이 많고 진단장비도 부족해 주민들이 감염병에 무감각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북한 당국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잔뜩 긴장하고 있지만 당국의 투명하지 않은 감염병 대처 방식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이런 연속적인 군사 행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에 오신 이제 탈북자분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이 코로나란 자체 때문에 위협감을 느끼거나 이러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병에 대한 감염병에 대한 굉장히 예민한 반응과 달리 북한 주민들은 상당 부분 좀 무감각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아마 이거를 그 통치 차원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국군 안팎에선 김 위원장의 이번 포사격 행보가 일상적인 내부 결속용 훈련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형 무기나 대구경포가 아닌 107mm 방사포와 견인포 계열의 130mm 평사포, 152mm 곡사포 등 구형 재래식 무기가 등장한 때문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에 김숙일 총정치국장, 박정천 총참모장, 김정관, 인민무력상을 비롯해 인민군 연합부대장들이 현지에서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관은 지난해 말 인민무력상에 임명된 후 이번에 처음 김 위원장을 수행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의 연이은 군사 행보는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극복에 몰두하고 있지만 북한은 체제 수호가 최우선임을 드러내는 행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포사격 대항 경기에 마스크 없이 훈련을 지도했고 수행 간부들은 모두 검정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앞으로 미북 대화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설령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전임 정권과의 차별화를 내세우기 위한 극단적인 변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시카 리 퀸시 연구소 동아시아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은 12일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할 경우 새 정권이 북한과의 대화 자체에 무게를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Really say, look, we are not going to do photo ops anymore, and sort of diminish downright the value of talks, even at the mid level.
리 선임 연구원은 이날 미국 진보 센터 CAP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내년 미국의 대북 정책 전망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정상 외교에 비판적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보여주기 위한 외교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실무급까지 대화 가치에 무게를 두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선임 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대북 문제는 북한의 미 본토 타격과 같은 위협적 발언 등으로 소수 관리 차원에서 다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미국민 전체가 인지하는 주류 논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를 비군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건 미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고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간 대화 노력이 실무급에까지 미치지 못했고 일부 제재 완화에 회의적인 의회를 설득하지 못한 점은 문제이며 사실상 협상단의 새로운 시도를 위한 어떤 공간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Which has been very reluctant to, you know, even partial sanctions relief on North Korea. So that has provided virtually no room for negotiators to do anything.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과거 미국의 정권 교체 국면에서 도발적 행동을 취해온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새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사한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n the past has done a provocative action to show the new president.
박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동맹국들과 미리 공조해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공동의 정책 선택지를 취할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린지 포드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등 영내 미군 배치 변화 가능성에 대해 2, 3차 파급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ould it be more stable if, let's say, Japan and South Korea decided to get their own nuclear weapons because the U.S. extended deterrence guarantee isn't there?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주한미군 철수를 미국의 확장 억지력 약화로 인식해 자체 핵무장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영내 안보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다만 영내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며 자칫 분담금 인상이 동맹 내 미군 철수론의 군부를 지피는 정치적 성격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 선임 연구원은 영내 안보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미국 내 누구도 당장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국가로서 모든 영내 안보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미국으로서는 이와 관련한 기회 비용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merican people should be asking, what are the opportunity costs to having infinite military bases and troops everywhere? What are we, you know, sacrificing?
리 선임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 조약기구 소속 동맹국들도 영내 위협이 높아가는 데 따른 미국의 핵심 안보 이익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이번 회기 회의를 전격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도 연기됐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달 24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개막한 제43차 회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티히 피슬베거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은 12일 제네바 현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13일로 이번 회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council has taken a decision quite recently to suspend the meeting.
티히 피슬베거 의장은 이번 회의 중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보건 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질병, 즉 팬데믹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스위스 당국과 유엔 제네바 사무국이 회의 중단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When WHO declared that this was a pandemia, which stretched to well over 100 countries.
인권 이사회에 참석한 대표들도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회의를 중단하는 게 책임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회기 남은 일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추이에 따라 오는 6월 열리는 제44차 인권이사회 이전에 속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티히 피슬베거 의장은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후 1시까지 제출된 모든 결의안은 회의가 속게 되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hatever is tabled by tomorrow 1 o'clock is on the table for whenever the council can pursue.
회의가 언제 속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안전한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고 속게 되면 어떤 결의안들을 처리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란 겁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처리할 예정이었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도 연기됐습니다.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대표부의 안티에 크노르 공보관은 1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럽연합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채택은 43차 회의가 속개된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매년 봄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해 북한 내 인권유린의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위한 조치를 촉구해왔습니다. 한편 토마스 오웨어와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임기는 회의 속개까지 자동 연장되며 이후 임기 연장 여부는 회의 속개 시 결정될 것이라고 티 피슬베거 의장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일본이 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어제 VOA에 일본 정부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 제안국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2018년까지 유럽연합과 함께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으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결의안에는 공동 작성국뿐 아니라 공동 제안국으로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달 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격리 조치를 해제했지만 북한 내 외교 활동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고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외교관들이 아직도 평양을 벗어날 수 없고 북한 외교 당국과의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12일 이달 초 격리 해제된 외국인들이 준수해야 하는 특별 조치를 담은 북한 외무성 통지문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통지문에 따르면 외교관과 가족들은 관저를 벗어날 수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평양 밖으로 나갈 수 없고 평양 내에서도 낙원백화점과 공원 등 출입이 허가된 곳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인들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시 허가를 받고 휴대폰 가게 등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막기 위해 약 한 달간 유지했던 외국인 격리 조치를 3월 2일부로 해제했습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6일 380여 명의 외국인들 중에서 221명이 격리 해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이 같은 외국인 격리 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외교 활동을 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은 공식적으로 해외 외교 당국자들과 회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당국자들과의 접촉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외교 행사를 여는 것은 가능하지만 참석자 수가 최대 5명으로 제한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러 간 처음 체결된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기념하는 전통적인 행사를 이달 중순에 개최하지 못할 것 같다며 이를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외교관들의 방문 지역 확대를 북한 당국에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으로 지난 1월 말 중국, 러시아와의 항공 철도 교통을 전면 중단하고 외국인들의 북한 출입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또 2월 1일부터는 외교관들에게 대사관과 외교관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는 각각 대사관과 평양 사무소를 임시 폐쇄했습니다. 라이너브로일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외국인을 상대로 취한 부적절한 조치가 평양 주재 대사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Aufgrund dieser für uns unverhältnismäßigen und WÖD-widrigen nordkoreanischen Maßnahmen war ein normaler Dienstbetrieb der Botschaft nicht mehr möglich.
한편 러시아가 10일 북한에 신종 코로나 진단키트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소비자권리보험인 인간복지관리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자체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북한과 이란, 몽골 중앙아시아 국가 등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들에게 총 8만 명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 키트를 보냈고 이 중 5만 명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이란에 전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대응은 국민의 인권 보호 노력과 병행할 때 성과가 훨씬 높아진다고 국제 인권 단체들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대응은 인권 보호 노력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Amnesty International은 최근 성명을 통해 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7가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바이러스 퇴치를 구실로 정부 당국이 지나치게 정보를 검열하고 규제하는 행위, 투명성의 결여, 차별과 혐오,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 등을 우려한다는 겁니다. 이 단체의 니콜라스 베켈린 아트 담당 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싸움에서 검열과 차별, 임의적 구금은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 인권 침해는 대응 노력을 방해하고 효율성을 오히려 저하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중국 등 권위주의 정부의 정보 통제와 표현의 자유 규제,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로 바이러스 퇴치 노력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권 보호 노력이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the initial reaction, I mean, you know, every public health 101 says be transparent, give out information.
보건 전문가들은 모든 공중보건의 초기 대응으로 투명성과 정보 제공, 빠른 대응을 할 때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정부가 투명한 정보와 함께 차별 없는 치료 혜택을 제공할 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져 바이러스 퇴치 노력의 가속도가 붙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특히 12일 별도의 성명을 통해 구금시설과 교도소 등의 수감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취약자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중보건 사태와 관련한 인권보호 노력이 북한에선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9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 상호대화에서 북한 당국의 고립과 통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risk with regards to this virus is not only of this of the prisoners in these camps, but this
식량 부족과 의료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채 강제 노동 등으로 열악한 생활을 하는 북한 내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이나 지방 주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할 경우 중대한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아시아계 등 소수계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증가하고 중국 우한에선 저소득층 주민들이 입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지만 북한의 보건 차별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미 존스 허킨스 의대 인도주의 보건센터의 코틀랜드 로빈슨 교수는 VOA에 북한은 성분 제도가 철저하고 지역 차별도 더 커지고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w there's more regional disparity. We're looking at some of the data, health data, and we're seeing ways in which whether it's
정권에 충성하는 핵심 계층과 평양 시민들이 최우선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고 동료 계층과 적대 계층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지역 간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9일 인권이사회 보고에서 북한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노력을 국제인권기준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바이러스 확산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가 북한에 대한 결핵약과 말라리아 약 등 의약품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국제협력단체가 밝혔습니다. 의약품 원료와 완제품 대부분이 중국산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 등 전 세계에서 결핵과 에이즈,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벌이는 글로벌 펀드가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 대응이 의약품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거의 모든 의약품의 원료와 완제품이 중국산이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4월에 결핵과 말라리아 예방약과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등 의약품 완제품 생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글로벌 펀드 협력 단체들에게 평소보다 30일 일찍 의약품을 주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펀드는 의약품 부족 우려가 북한 내 결핵과 말라리아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VOA 질문에 자신들은 북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뿐 북한 내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2002년 설립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민간 차원의 국제협력단체인 글로벌 펀드는 2010년부터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환자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1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2018년에 북한의 결핵 환자 8만 9,939명을 치료했고 2017년에는 10만 553명을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북한의 독특한 환경으로 지원 물자의 배급과 효율성을 확신할 수 없다면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 결핵 비상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해 9월 대북지원사업 재개를 승인했고 올해 1월부터 대북지원금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한 가운데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DC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고 각종 연구소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으로 선포한 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비상사태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미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입니다.
Today I want to announce that I am declaring both a state of emergency and a public health emergency.
11일 현재 워싱턴 DC에는 모두 10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아직 확진자가 많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한 겁니다. 시 당국은 1,000명 이상의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DC 내 싱크탱크들의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대단은 12일 예정했던 북한 인권 관련 행사를 연기했습니다. 같은 날 미 평화연구소도 한반도 평화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연기했습니다. 또 다른 민간단체인 미국 진보센터는 이날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아시아 정책 등을 다룬 토론회를 아예 사람 간 접촉이 없는 온라인으로 대체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미 의사장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지난달 말에 열린 보수정치 행동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확진자와 악수한 것으로 파악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 마리아 켄트웨 상원의원의 워싱턴 DC 사무실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번 주 해당 사무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정부와 의회 등은 관광객들의 방문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12일 현재 백악관과 의사당, 국방부 청사 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람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백악관 투어 담당 부서는 전화통화에서 현재 방문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로 언제 재개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몇 달 동안 투어를 예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DC 내 연방정부기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대응책으로 재택근무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지난 11일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 담당 부서가 각 기관에 원격 근무 정책을 즉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워싱턴 DC 본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나오자 직원 약 2,400명을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중국과 한국의 서로 다른 대응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과 관련해선 양국 모두 과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후 정부의 투명성과 시민사회 참여가 결합된 한국의 대응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가운데 최초 발병지인 중국과 확산 초기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한국이 보여준 서로 다른 대응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초기 대응과 관련해선 중국의 관료적 비밀주의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첫 환자가 발생할 당시 중국 당국은 이를 인지하고 연구팀을 파견해 화난 수산시장이 발병 근원지임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1월 들어서야 감염자 정보를 확인하는 등 초기에 발병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했다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후베이성과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초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처벌과 관료적 비밀주의가 바이러스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은 신종 코로나와의 싸움이 공산당 통치 체제의 강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믿는 것은 수개월간의 부인과 은폐, 실책을 눈감아주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를 통제하고 있다며 전염병 발병으로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비밀주의가 시험을 받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도 초기 대응과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 등으로부터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에 초기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There's a little bit of a difference in terms of the assessment of the technical or specialist response in South Korea compared to the political response.
한국의 기술적 혹은 전문적 반응과 정치적 반응에 대한 평가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시 주석의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 때문에 중국인 입국 금지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많은 추측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 이에 대응한 한국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역 체계, 빠른 진단 속도는 놀랍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특히 최근 한국은 민주주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제목의 컬럼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가 공중 보건 보호에 더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확진 사례가 많아 보이겠지만 이는 한국의 높은 진단 역량과 언론의 자유,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의 의료시설들이 수주 동안 비상대기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가 하루에 두 차례 브리핑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화와 투명한 소통이 지속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외신들이 공통적으로 한국 정부의 투명성과 시민사회의 참여 등 민주적인 조치로 신종 코로나의 확산을 억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행사들이 취소되고 교회들이 미사나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발병자가 많이 나온 대구 방문을 자제하도록 시민들을 설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신종 코로나가 처음 확산된 우한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주민들의 외출을 금지시킨 중국 정부의 방법과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수백만 명을 가택연금하거나 소수자들에게 공장 강제 노역을 시키며 정부 조치를 비판하면 누구든 없애버리는 중국 정부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리나웬 조지 워싱턴 대학교 공중보건학 교수는 VOA에 중국이 시행한 많은 조치들이 다른 국가나 사회에도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I realize that many of the interventions in China that were able to be implemented are not appropriate for all societies and are not able to be implemented in other places.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로 사람들 간의 밀접한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인과의 접촉을 줄이는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일정 규모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도 격리 조치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습니다.
Quarantine measures were not necessarily that effective in contributing to mitigation of the virus, but the social.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다 완치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늘었습니다. 한국에 주재하는 40여 개 나라 외교관들이 인천공항의 검역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13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에서 격리 치료를 받는 확진자 수가 7천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완치된 환자가 총 510명으로 전날 대비 177명 늘면서 같은 날 새롭게 확인된 확진자 수 110명을 앞지른 덕분입니다. 격리치료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은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53일 만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1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격리치료 중인 환자 수가 감소한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씩 나온 지 3주가 넘어가면서 이들이 완치기에 들어서고 있어 격리 해제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대부분은 경증 환자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아직은 국면이 전환됐다고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사절단이 13일 한국 외교부 초청으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출입국 검역 현장을 참관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참관은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진행됐고 15명의 대사를 포함한 40여 개국의 주한 외교단이 참석했습니다. 외교단은 김건 외교부 차관보와 함께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김상희 국립인천공항 검역소장으로부터 출국 검역 절차와 특별 입국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출국장에서 발열 검사를 참관한 뒤 입국장으로 이동해 한국에 도착한 승객에 대한 건강상태 질문서 징수와 발열 검사 등 특별 입국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외교단은 한국의 선제적인 출국 검역과 첨단 정보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입국 검역 체계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출국 발열 검사와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자가진단 앱을 통한 감염병 유입 관리 방안에 대해 다양한 문의를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현재 120여 개 국가와 지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외국으로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방역 노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의 효과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능력이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 CNN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개발한 한국 기업을 보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방송은 13일 이 한국 기업은 어떻게 3주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만들었나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의 분자 진단 바이오 기업 시젠의 진단 키트 개발 과정을 조명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이 회사 천종윤 대표는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밝힌 직후 임직원 395명에게 다른 일을 모두 중단하고 진단키트 생산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시젠이 불과 3주 만에 진단키트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스템 덕분이라고 천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개발 작업의 마지막 관문이 보건당국의 승인 절차였는데 통상 1년 반 정도 걸리는 승인 절차가 단 1주 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이탈리아, 독일 등을 포함한 30여 개국으로부터 진단키트 주문을 받아 매주 만 개의 키트를 생산 중입니다. 한 개 키트로 100명을 진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주 100만 명 검사 분량을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 사태와 관련해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경제 시국이라며 정부는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을 불러 경제금융상황특별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번지면서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한국 금융시장이 받은 충격 또한 전례가 드물 정도로 심각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 40%가 중국의 물품을 대신 생산해 넘기는 역외 가공 형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생산 방식의 무역이 크게 줄면서 사실상 역외 가공 형태의 무역 비중이 높아진 겁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 총서의 대북 수입 자료에는 수입 형태와 액수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북 수입에서 가장 많이 이뤄진 무역 형태는 역외 가공으로 금액은 약 8,271만 3천 달러였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 총액, 즉 중국의 대북 수입액이 약 2억 1천만 달러인 점으로 볼 때 북한의 대중 수출의 약 40%가 역외 가공 무역인 셈입니다. 역외 가공은 중국이 북한과 같은 다른 나라의 인력과 생산 시설을 이용해 물품을 생산한 뒤 이 물품을 다시 중국으로 옮기는 형태의 무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북한은 전체 수출의 약 절반을 중국의 제품을 대신 생산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채운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이뤄진 중국의 대북 수입 형태는 국경 무역으로 금액은 역외 가공의 절반에 해당하는 4,268만 달러였습니다. 또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향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통과무역이 그 뒤를 이었고 통상적인 형태의 일반무역은 1,237만 달러로 다섯 번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종합해보면 북한은 자국 내 자원으로 물건을 생산해 판매하는 일반 무역보다 다른 나라 제품을 대신 생산해 넘기는 역외 가공을 약 7배 많이 한 겁니다. 역외 가공 무역이 크게 증가한 정황은 최근 북한이 손목시계 등 일부 제품의 수출을 크게 늘린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앞서 BOA는 북한의 손목시계에 대한 대중 수출액이 2018년부터 급증했으며 비슷한 기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시계 부품 수입을 늘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시계 부품을 들여와 완제품으로 판매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최근 중국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크게 늘린 품목들이 역외 가공 방식으로 거래됐을 수 있다며 신발 등 다른 품목도 주목했습니다.
One thing to watch for will be the shoes. In the last few months we've seen an increase in Chinese imports of shoes.
지난 몇 개월간 중국의 대북 수입 품목에서 신발이 크게 늘었고 이는 중국 쪽에서 제공한 원자재 등을 이용해 생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신발은 2016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21만 달러였지만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약 484만 달러치가 중국에 팔려 2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 밖에도 장난감과 가죽류 제품 등도 대중 수출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들 역시 역외 가공 생산이 가능한 품목들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역외 가공 무역이 북한의 주력 수출 형태로 등장한 건 2018년 초부터 본격화된 대북 제재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2017년까지만 해도 석탄을 포함한 광물과 수산물 등이 대중 수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일반적인 무역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품목들은 이후 대거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판로가 막혔습니다. 반면 손목시계나 신발과 같은 품목들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역외 가공 무역 비중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7년 해관 총서 자료에는 중국의 대북 수입에서 창고 무역과 일반 무역, 국경 무역 등의 방식이 1위에서 3위에 올라 있었고 역외 가공은 전체 대북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브라운 교수는 일반 무역 등이 크게 급감한 상황에서 지난해 역외 가공 형태의 무역은 소폭 줄어들었음에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육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군 출신 탈북민들이 20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이들로부터 미국 방문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2일 미국 워싱턴 DC 조지타운대 북한인권학생 모임 띵크에서 증언한 군 출신 탈북민 이웅길 씨.
조금 제가 좀 그런 건 모든 것이 보위부의 한두 명의 이런 나쁜 놈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처럼 이렇게 드라마를 했다는 게 여기서 조금 아쉽고 문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남북 정권 또 지금의 이렇게 현 정부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북한이 잘못하는 건 보위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최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자체가 북한 주민들이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언론을 잘 통제하고 국민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통살하고
이웅길 씨는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북한 장교와 한국 재벌 여성의 사랑을 그린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묻는 학생들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릴 목적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군 출신 탈북민 오청성 씨와 이웅길 씨가 증언했습니다. 오청성 씨는 지난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 망명한 20대 청년으로 당시 북한군의 총격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7년 판문점 북한병사 망명 총격 사건의 주인공을 직접 보기 위해 이날 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했고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동영상과 함께 직접 들었습니다.
아주대 병원 이제 후송됐을 때 당시 이제 병원에 딱 도착한 배익종 교수님이 저 상태를 봤을 때 아 그러니까 일반 거의 이제 죽을 따라시피 이제 해가지고 뭐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위급한 상황이다 이제 저기 헬기에서 내려가지고 네 그때 응급실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배끝에서부터 이제 다 쬐었어요 저렇게 수술을 하고.
이웅길 씨는 북한에서 국가 전복 음모와 사회 체제 전복 혐의로 총살당할 위기에서 극적으로 탈출해 2007년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이날 대부분 극적인 상황을 경험한 두 탈북민의 증언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북한 사람과 정권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see and interact with people who have lived there really helps to humanize the issue in a way that takes it beyond facts and figures that we're very used to hearing
about. I can't imagine being in a situation like that and having to make that choice of, especially in gunfire.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없으며 이들을 직접 만난 것이 매우 특별하다는 겁니다. 이날 행사는 두 사람이 함께 미국 사회에 증언하는 첫째 날 일정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미국에 도착해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한 탈북민의 가정에서 시간을 보낸 데 이어 29일 동부 워싱턴 DC에 도착해 증언 기회를 가졌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윌슨 센터와 허드슨 연구소, 그리고 조지타운 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 등 7개 기관과 단체에서 증언하고 국무부 동부가 인권 담당 관계자도 면담했습니다. 2017년 한국 내 탈북민 지원단체인 새터민 라운지를 설립한 이윤기 씨는 VOA에 미국 정부와 정책연구기관, 단체들과의 이번 만남에 공통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변화의 과정보다도 일단은 변화된 결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변했냐, 이걸 받아서 북한 주민들이 USB나 언론 미디어 이런 거 드라마 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와 많이 변할 수 있는 이런 또 획기적인 방법 같은 게 있느냐, 또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런 걸 되게 궁금해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 또한 답변을 드려.
이 씨는 북한 주민의 민주적 자유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외부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고 탈북민에 주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지원해 준다면 북한의 개혁 개방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목적과 함께 개인적인 관심 때문에 미국을 방문했다는 이윤기 씨. 이 씨에게 이번 미국 방문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에 가족과 함께 여행 목적으로 캘리포니아를 방문했었습니다.
북한에 살 때는 미국이라면 되게 이렇게 적대국이고 뭐 이렇게 원수 이런 국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이렇게 공기나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기가 막 싫었었거든요, 작년에. 그런 걸 또 한국까지 가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미국에 이게 그립고 막 가서 그때 너무 즐겁게 놀았었고 또 했던 그 기억들이 많아가지고 꼭 한 번은 가보고 싶다, 기회가 되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북한에서 6년간 군에서 복무한 이 씨는 미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한국에서부터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한국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한반도의 민주주의 수호와 평화를 위한 미국의 역할을 역사 자료 등을 통해 배웠다는 겁니다. 이 씨는 미국 방문 전부터 걱정이 있었지만 도착 직후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입국할 때도 입국 신사가 되게 까다롭고 어렵다 해서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정작 미국에 오니까 입국 신사하는데 걱정했던 건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너무 아기가 운다고 해서 또 따로 이렇게 통로를 뽑아주는 미국인, 그리고 또 와서 좀 서투른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이렇게 들어주고 되게 이렇게 상냥하게 뭐 잘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해주시고 또 그 진검사에서도 또 이렇게 김치 라면이 있냐고 그거 막 김치 라면 고추장만 없으면 통과된다 그래가지고 그 없이 갔었는데 그 있냐 해서 그것도 없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나가고 참 미국인들은 인내심과 평화에
캘리포니아 지역의 노숙자들이 천막을 치고 사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는데요. 자본주의 나라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북한에 비할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북한이 제일 많았고요. 부익부 빈익부는 저는 자본주의 나라가 오히려 부익부 빈익부 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력하면 주어지는 곳이고 노력할 기회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오늘 북한 같은 경우는 일할 때도 없었고 노가다도 없었고 노가다도 힘 좋은 사람 시험을 봐서 갔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은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삶을 보며 더욱 강해졌습니다.
워낙 사는 게 또 힘들다고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대한 거 외에도 너무 잘 사시니까 물론 노력을 다 그만큼 하셨고 또 좋은 분들 만나셔서 이렇게 하는 것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일단 부러워서 일단 저도 같이 와서 사는 듯한 이런 기분을 느껴가지고 너무 좋았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백악관을 본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는 이 씨의 미국 방문 일정은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항공편이 결항돼 귀국 일정이 늦춰졌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미국 국민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쪽이 더 위험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보험 병원비도 워낙 비싸고 그리고 보험 체계가 이게 좀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고 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왜냐하면 확진자 대비 사망자도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미국 쪽이 더 대유행이 되진 않을까 이런.
이 씨는 북한 주민들은 당국으로부터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끓여 먹는 정도의 주의를 듣고 있는 것으로 북한 내 소식통을 통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세계에 비하면 북한 주민들은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에 가족을 둔 오청성 씨는 미국 방문 기간 중 언론 노출을 자제했는데요. 오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미국 방문 중 찍은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대선 특집 뉴스 따라잡기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781년 3월 13일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이 천왕성을 발견합니다. 천왕성은 태양계에서부터 일곱 번째로 떨어진 행성으로 태양계 행성 중 세 번째로 크고 지구보다는 네 배 정도 큰 행성이었습니다. 천왕성을 발견한 윌리엄 허셜은 1738년 독일 북서부의 하노버에서 태어났고 19살 때 영국으로 이주해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천문학에도 관심을 갖고 있던 허셜은 스스로 망원경을 만들어 하늘의 별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중 1781년 3월 13일 우연히 천왕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허셜의 천왕성 발견은 곧 천문학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동안 태양계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6개의 행성만 존재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허셜은 계속적인 연구로 천왕성의 위성인 티타이나와 오베론을 발견하고 망원경을 개발하는 등 현대 천문학의 기초를 닦게 됩니다. 1993년 3월 13일 인도 최대의 도시 뭄바이에서 연쇄 폭발 사건이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소 지하주차장과 인도항공본사 건물 등 12곳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커다란 굉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졌고 곳곳에 불이 나는 등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이 폭발 사건으로 인해 250여 명이 목숨을 잃고 7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257명의 인명을 앗아간 초대형 연쇄 폭탄 테러 공범들에게 인도 뭄바이 대테러 특별법원은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테러의 주범은 인도 내 이슬람계 갱단 두목 다우드 이브라힘과 그의 수하 타이거 메몬으로 지목됐지만 1993년 당시 이들은 모두 도피해 체포되지 않았습니다.